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참 좋으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는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 우리가 소원하던 것 이루어지는 새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그 꿈꾸던 것, 소원하던 것이 또 주님의 소원이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자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 그것도 주님 쉬운 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가리워주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일주일도 승리하셨지요.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부흥에 인도하고 계시고 많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가대 찬양 제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천군 천사가 노래 부르는 것 같고요. 감동이 느껴져 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 때마다 수고하는데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도 2020년을 향해서 멋진 계획 세우시고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꿈꾸는 것, 소원하는 것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특히 신년 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들 이렇게 축복하고 다니셨나요? 혹시 많이 못하셨다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네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고요. 그렇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영화배우인가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영화배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우리 수막교회 성도들 얼굴이 참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세요 하지 말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대해서 참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영화배우 닮으셨습니다. 더 좋게 하려면 거기다 이름까지 대서 누구 닮았습니다. 상대방도 그냥 거짓말인 거 알아요. 알아도 들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좋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하는데 네 분에게 정말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네. 아멘.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네. 예수님 닮으신 여러분의 모습.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 삶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흔적이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또 우리의 새해 목표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수만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새해 됐는데 신년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년 계획 New Year Resolution 많이 세우지요. 그러면 작년에 last year 2019년도에 어떻게 새해 계획을 잘 세우셨었고 또 그것을 잘 지키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저희 청년들 모임을 할 때요 청년들에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어떻게 2019년도에 신년 계획 세운 거 잘 지켰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딱 그래요. 자기는 2019년도 시작하면서 목표가 살 빼는 거였대요. 살 빼는 거. 그런데요 정말 그 친구가요 살이요 제가 봐도 못해도 20파운드는 뺐어요. 아 제가 그리고 속으로 이제 그랬습니다. 독하다. 네, 독하다. 옛말에도 어르신들이 살 쉽게 빼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대단한 여러분 그 willpower입니다. 의지력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친구가 살도 저렇게 뺐는데 다른 목표를 세운다면 야 그것도 해낼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도 어느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보통 삶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목표를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요한삼서에 나오는 말씀,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요, 행동이 잘되려면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요, 생각이 건강하려면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한 사람이 생각도 건강하게 할 것이고, 생각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행동가짐도 건강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듯하고 모든 사람이 봐도 존경할 만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처럼 사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즉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는 건데,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좀 딱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물어보면 10명 중에 New Year Resolution, 신년 계획 세우면 얼마나 이렇습니까 하고서는 꼭 항상 12월 달에 물어보면요,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10명에게 물어보면 그거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maybe 2명,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만나면 3명, 10명 중에 3명 아니면 1명 이래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못 지키는 사람이 70%에서 90%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은 뭐냐면 새 신년 계획 안 세워도 돼요. 그냥 작년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돼요. 네. 목사님 저는요 올해 계획이요 성경 한번 꼭 일독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1월쯤 되면서 어디쯤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가다가 레위기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럼 어디쯤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다가 깜빡해갖고 또 어디까지 읽었는지 몰라서 또 다시 처음 갔다가 해서 한 세 번 그냥 창세기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가도 성경 한 번 읽을 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해 내가 지키기로 한 거 못 지켜서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계속 될 건데, 만약에 내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줘서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면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 동안 내가 목표를 정해놓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일로 또 내일로,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하고 미루다 보면은 여러분 쭉 인생 지나가면 여러분 별로 이룬 게 없는 인생. 뭐 신년 계획이야 올해 못 지키면 그 다음에 지키면 되겠지만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정말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인생의 목표를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정말 달려가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은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구냐면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면 기독교를 완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썼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이스라엘 안에만 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전해줘서 유럽에서 또 전 세계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조선에도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 여러분 조선이 얼마나 험했어요, 그렇죠? 전쟁도 많이 치렀고 양반하고 하인하고 뭐 그냥 상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같이 이렇게 테이블에도 앉아있지 못한 그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서요 양반과 하인의 자녀들이 서로 결혼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런 복음이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지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대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과거의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야 세상에 저렇게 험한 사람이 있을까, 야 저렇게 성깔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속 좁은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은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어떻게 하죠? 이제 푯대를 향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푯대. 푯대를 향하여. 여기 푯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잘 안 쓰는 단어예요. 푯대를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들처럼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를 두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 어떤 목표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좋은 목표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좋아야 될까요? 똑똑해야 되는 거 뭐 이거 이 경험? 그것보다도 목표가 건강하려면 저를 따라합니다. 목적이 건강해야 된다. 목표가 건강하려면 목적이 건강해야 됩니다. Why가 중요해요. Why. 내가 왜 그걸 하고 싶어 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공사판에서 일을 해요.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칩시다. 한 사람은 일하는데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지 뭐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해야지 뭐 짜증난다. 누구는 편하게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만약 그 why, 그 목적, 할 수 없어서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며 얼마나 발전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하냐면 나는 언젠가는 말이지 여기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멋진 건설 회사를 차려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고 쓰러져가는 폐가와 같은 집들을 다시 레노베이트해서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와이를 가지고 일한다면 그 사람은요 제가 개런티하는데 먼 훗날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 반드시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목표를 가지려면 건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건강한 목적은 어떻게 갖게 될까요? 건강한 purpose는 어떻게 갖게 될까요? 건강한 purpose는 건강한 목적은 자 저를 따라합니다. 건강한 마음에서 나온다. 네. 건강한 목적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뭔 일을 해도 그 why가 왜가 항상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선한 통로, 기회의 통로, 새로운 소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건강한 목적에서 나오는 거고요. 건강한 목적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건강한 마음. 건강한 마음은 글쎄요. 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천사였어. 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천사. 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도 천사가 아니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천사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나이를 갈게 되면서 더 많이 배워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이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조금만 내 기분이 나빠도 쉽게 화를 낼 수 있고 조금만 낙심이 돼도 쉽게 슬퍼하게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좌절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주관을 잃어버리고 계획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목표 없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짐을 맡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말로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이제는 뭐요? 다른 사람 살리면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계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비신앙인들도 충분히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생의 훌륭한 위인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생활 그저 좀 착하게 사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직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종교심이 깊은 것,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크게 신앙생활은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에 오실 때에 그 어느 분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만큼 커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데 야,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도 좀 궁금하다, 나도 그 하나님 한번 알아봐야겠다.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봐도 부족한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아, 뭐 공부도 많이 했고요, 삶도 평안하고요, 그리고 집안도 좋아요, 좋고, 그리고 인물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저분이 어떻게 저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당연히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막 있어서 어려워서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겨서 다급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있겠지만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요,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딱 그래요. 자기가 봐도 자기는 솔직히 문제가 없는데 자기 아는 아무개가 자기만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지만도 나는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어. 그 담대함과 행복과 자신감이요, 그렇게도 자기에게 도전이 되더래요. 부럽더래요.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겠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모든 걸 만드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열두혈루증을, 그러니까 병들려 힘들어하던 사람도 오니까 고침을 얻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도 오니까 고침을 얻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오니까 예수님을 찾으니까 소망을 얻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문제도 고쳐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고쳐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를 만끽하기 시작하냐면요, 자유함을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만끽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침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Purpose, 사명, 사명을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새소망교회 우리 구역교사님, 구역장님들 계시고 우리 또 직분자님들 계시죠. 중직들도 계시고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기도 모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새소망교회를 잘 섬기겠는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거기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미국에서 이 메릴랜드에서 이 새소망교회에서 섬기게 됐는지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이것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치료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시작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들 보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요, 회복의 길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열매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슬퍼하던 자리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절망하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데 혹시나 좋았던 분위기가 망가지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한참 막 잘해보려고 하는데 서늘서늘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갔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도 헷갈리고 그 사람도 헷갈려하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요 확실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우면서요 목표 1순위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제대로 된 신앙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2020년도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함 받고 나의 어그러진 모습들이 좀 변화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사명을 가지고 나도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이요 태생이 사도 바울이 천사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지만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못 샀어요. 왜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최고였습니다. 그 시민으로 태어났으니 솔직히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득권이었겠습니까? 그것만 그런가요?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공부를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 이 말씀 공부하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게 사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심도 좋았어요. 율법의 바리새인의 최고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도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열등감. 이쪽은 교만한데 이쪽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 기록 2세기에 쓰여진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썼는데, 외모에 대해서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그는 체구가 작았다. 예. 요즘도 남자들이 키 작으면 약간 열등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은 다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볼 때 새소망교회는 키 작은 사람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님부터. 네. 이 키가 작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대머리였다. 머리가 약간 벗겨졌었대요. 더 심한 거, 눈썹이 일자였다. 여러분 일자 눈썹. 눈이 안 좋았다. 눈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등은 약간 굽었다.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도바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전에는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좋은 집안에 많이 배우고 기세 등등하고 그런데 또 외모는 안 좋고 그러니 교만함에 자기 컴플렉스에 표정이 굉장히 굳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현대인의 이름이었고 원래 진짜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게 히브리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 오면 영어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사납고 교만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자기가 배운 거에 의하면 예수는 엉터리야,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예수는 엉터리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이고 신성 모독자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저 인생의 반역자, 나라의 반역자, 내가 믿는 종교의 반역자 저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서 진짜 죽이러 다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배웠고 집안도 좋고 종교심도 좋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마음에서 어그러진 마음, 어그러진 생각을 가지니까 거기에 나온 목표가 어떤 목표가 나왔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항상 여기에는 분노와 다른 사람을 정죄가 가득한 아주 속이 좁고 사나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뜨는데 우리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9장의 말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막 이 화가 나갖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사형받게 하려고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또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목표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가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그 빛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완전히 사도 바울은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서 모았던 나의 지식, 내가 정말 이리재고 요리재서 세웠던 내 인생 계획,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 기분에 이게 맞는 것 같고 해서 달려왔더니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내렸겠죠. 완전히 좌절했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인생을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요, 병든 곳을 치료하시고 상했던 마음 치료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너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푯대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인생의 목표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대신 이제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여기에 보내주셨고 당신을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요 이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아라. Why를 가르쳐 주십니다. Why를. 그 why에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why가 있습니다. Sometimes 이런 why도 주세요. 내가 지금 뭐 인생이 잘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고 내가 지금 환경이 좋아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너가 좋은 환경에 둔 것은 많이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이제 선교지 가서 선교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준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make sense한데, sometimes 때로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고 내가 환란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고 지금 너무 내가 이것을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너무 이것이 고민스러운 일들이 지나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why를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연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망하고 손해보고 인생 실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멋진 결과를 경험하게 되리라. 그 하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의 말씀처럼. 그렇죠 여러분. 나비도요 하루쯤에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애벌레가요 이렇게 있던 그 자기 집에서 나올 때 힘들게 고생하면서 나온대잖아요. 그 좁은 입구에서 힘들게 나오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받은 훈련이 그 날개가 힘을 얻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 연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가 연단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안에 이 안에 슬픔과 분노가 찾아보면 내 신앙도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와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얼굴은 참 천사 같지요. 근데 그분 안에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도 자기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 참 내 인생도 나도 이제 행복하고 자유롭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고쳐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고치지 않는 이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비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밀이 많다. 비밀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의사. 의사가 뭔지는 아시죠? 의사. 네. 의사를 만나러 가면요. 여러분 의사하고 뭐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저 의사가 명의인지 아닌지, 좋은 의사인지, 진짜 내가 들은 것처럼 진짜 용한 의사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서는 딱 가서 닥터 리 내가 어디가 아픈지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내가 여기가 아픈데 배가 막 아픈데 닥터 킴을 테스트한다고 나 원래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비밀이 많으면 의사도 못 도와줍니다.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자꾸 감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요? 수치스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나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예수를 핍박하던 죄수 중에 그냥 죄수도 아니고 괴수, 쉽게 말하면 괴수가요. 나는 몬스터, 나는 괴물과 같았던 사람이야.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 다니는 곳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죄수였습니다. 나는 원래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왜 간증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전에 배웠던 책이 아니라 내가 그전에 사사를 받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로마, 내 시민권을 줬던 로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간증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치실 수 있다. 어마어마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노임을 얻은 사람은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제 간증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는 꼭 읽어봐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혹시 스크린에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에 이 과거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해 승리하시려면 여러분 이제 2019년도는 뒤로 하고 과거에 있는 것은 뒤로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과거 내가 잘났던 거. 과거에는 내가 최고의 신분이요 최고의 교육이요 최고의 종교심으로 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교만한 것, 그것도 이제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겸손한 자는 들을 귀가 있거든요. 과거에 사도 바울은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자기는 자랑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만함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조금 진짜 학교 가서 좋은 거 배워서 여러분 잘하시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또 나눠줄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진짜 인생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업적을 이제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옆으로 완전히 치워버리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상처입니다. 상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모적인 상처, 정말 구부정하고 눈도 안 좋고 그리고 질병도 있었다고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뭐 눈병이었다, 누구는 간질이었다, 뭐 발작 증상이었다 아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게 상처였을 겁니다. 자기의 큰 아킬레스건이요 컴플렉스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치였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진짜 분노와 정죄와 교만에 그런 사람이었던 거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꾸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툭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야, 하기는 뭘 해? 너 같은 사람이 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너 과거에 이랬던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목표 주셨으니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과거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라는 걸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주님 뜻 이루기 원하는 교회인 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새소망교회 구성원인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멋진 계획을 주셨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리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 교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이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이제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과거로 두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의 것은 뒤로 하고 이제 앞을 바라보고 볕대를 향해서 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것을 잘할 때에 여러분이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건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건강한 목적 안에서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 시간 목소리를 앞에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혹은 내가 말이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자, 그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내려놓읍시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아픔 저런 아픔 혹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이런 외면당함 이런 억울한 소리 들은 것 이것 때문에 이 안에 상처로 인해서 자꾸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그 상처가 발목 잡을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이제 뒤로 내려놓고 주님, 주님이 나를 다 고쳐주셨으니 주님 이제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멋진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침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얼매이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여 상처가 있다면 교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 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어그러진 모습들이 고침을 얻으며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가운데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하나님이여 가장 보람있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 내 평생뿐만 아니라 2020년도도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